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3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 기간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뉘었다라고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 목사님은 저는 이제 저죠. 서 목사는 솔로몬이 잘했다 이런 반면에 강선 목사님은 솔로몬이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갈렸다, 설교 배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제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들 중에서 솔로몬이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초석을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업적들을 뒤로하고 군사적 업적들을 뒤로하고 솔로몬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서도 솔로몬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매우 명확하지 않게 불분명하게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불분명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를 아무래도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통치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짐짓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그 보류하고 있는 짐짓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 평가할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 기사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건물을 짓는 그 외적인 그 건물 구조를 완성하는 건축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36절까지는 인테리어를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참 그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완공했구나. 그래 성전을 완공했지.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해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 건축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기록이 13절부터 5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부 공사, 성전의 어떤 그 건물 골조를 완성하는 공사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하는 기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내부와 외부가 이제 다 완공이 된 거잖아요. 아파트가 분양 직전에 이른 거죠. 그렇게 딱 세팅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필요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구들, 가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왕궁을 건축한 기록은 성전 기록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왕궁 건축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기 왕궁 13년 동안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다시 성전의 각종 그릇들과 기명들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를 기록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위해 또 마련한 그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솔로몬을 위시한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특별하고도 성대한 행사에 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 기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와 그 성전 내부를 단장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필요한 기물을 준비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친히 임하시는 들어가시는 입주 이야기 사이에 이 왕궁 짓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남죠. 이게 과연 솔로몬이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왕궁은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뚝딱 짓고 자기 성전은 13년이나 걸쳐서 공들여서 지었다니 이런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 많은 인력과 또 준비를 통해서 그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했고 자기가 거할 곳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을 짓느라고 그 일꾼들이 많이 수고해서 그 일꾼들이 일의 능률이 그전만 못했고 또 규모로 봐도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렸지 그게 꼭 좋다 나쁘다 솔로몬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솔로몬을 편들어줍니다. 이 왕궁을 지은 이야기를 이 성전 짓는 이야기 속에 포함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왕궁에서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이렇게 문학적인 형식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습니까? 어떤 설명이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입니까? 그냥 솔로몬 나쁜 놈 해줬으면 훨씬 더 편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서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들이 성전을 가득 채워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고 이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묵적인 비난일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열심히 잘 건축한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에 세 번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후에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14절과 15절을 덧붙이시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위대함의 총체, 부와 권력과 여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락하시겠, 뭐 여자를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그 여자도 그것으로 얻은 거니까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축복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죠.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거기가 인간의 끝이 아니다. 누구보다 위대해지고 누구보다 부해지고 누구보다 권세를 많이 갖는 것이 인간의 끝이 아니다. 내게 복종해라. 나의 길을 따라라. 그러면 다윗같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너의 통치를 길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어떤 조건부의 약속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고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 맨 마지막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6장 1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기사 안에 그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 약간 뉘앙스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뉘앙스가 바뀌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성전 안에 충만한 빽빽한 구름으로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연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연설하고 솔로몬의 그 말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말 안에도 솔로몬의 말 안에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만일 다윗의 명령을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면 2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8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해서 아까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금 자기가 기도로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다 끝난 후에 9장으로 넘어가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9장 1절 바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리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어떤 조건부와 연결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벌할 거다. 그리고 솔로몬의 몸을 상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솔로몬이 그 왕위에 큰 부담이 가는 어떤 대적을 일으키시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고 솔로몬이 하는 대로 지켜보십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세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니까 그 계획을 진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셔서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따라 행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이, 성전의 화려함이, 그 통치의 위대함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내가 내게 허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날 동안 내 아버지 다윗이 내 길을 따랐던 것처럼 너도 내 길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원하는 전부다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일깨워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때마다 그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어 가면서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내 다스림이 길어지게 하리라. 내게 준 권세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던 대목에서 6장에서는 네가 그대로 행하면 그 조건절은 같습니다. 내 뜻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경배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만일 너나 내 후손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나를 배반하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아끼지 않고 내팽개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 민족 앞에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쟤네들 왜 저래? 아, 쟤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에서 때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너 그거 잘하는 거다. 너 그건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너 혼나? 벌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하시며 솔로몬의 자유와 선택과 그의 계획을 존중하시며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종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왕위에 오른 목적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기만 하시죠. 이런 뉘앙스의 그 변화를 지켜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도 어쩌면 솔로몬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뉘앙스로 읽기를 바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결국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셔서 결국 솔로몬이 권세와 부와 여자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게 되고 그 마음을 원래 품었던 다윗이 그 경계했었을 때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떤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만족해하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통치를 공고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의 그 뒷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견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이과 갈까요, 문과 갈까요 했을 때 이과 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문과 가서 이 고생을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늘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순수함, 그 열정, 순수한 열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그 결정의 책임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일은, 면제되는 일은, 그 결정의 책임이 하나님께 전가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솔로몬에게 맡기셨듯이 대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 뜻을 잘 따르는 거다.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자로 있을 때에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나 통치가 잘 되고 있을 때에나 그 통치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자세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네 깜냥껏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 속에서도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자기 왕궁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이야기의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솔로몬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 뜻을 따라라, 여전히 선택의 길이 남아있다, 내가 네게 원하는 그 길을 걸어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잘 되면 취합니다. 성공하면 성공에 취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반대로 실패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가라고 원망합니다. 잘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시 찍고 말죠. 감사원금 좀 드리고 말죠. 있죠.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원망하죠. 왜?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힌트를 주셨으면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이 책임을 내가 지금 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라면서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일부를 담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불평과 원망과 호소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못나서 잘못한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에 파묻혀 함몰돼 멸망의 길을 자초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축복에 질식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준 축복을 네가 오해해서 이 지금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 길을 쫓아라. 그런 것들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대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의 식양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지 허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반을 때리고 간음을 행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지, 그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지만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죄 많은 이스라엘,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내가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두 번째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가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막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왠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깨림칙한 기분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실 뿐이죠. 또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돌이켜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통치자일 뿐이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준 대로 행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묶여 계셔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이 된 모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 어떤 발언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 기사와 그 성전에 가득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사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하게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대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재조정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